예, 오늘부터 참된 예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에 우리 성경 본문을 오늘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갈지 모르겠는데요.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도록 길은 대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 것 같았어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에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는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번 조정해 봤는데 도리어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예, 다음에는 저 그 방법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신약시대의 예배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기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배의 기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예배의 기준의 첫 번째로는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자,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참된 예배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핵심이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린 자들을 찾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꼭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데,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에는요, 예배의 형식에 대한 계속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고 또 솔로몬 당시에 그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말기에 그 이방 여인들을 정략 결혼하지요. 그 당시에는 주변 나라들과 같이 결혼과 엮여지면 공격을 안 합니다. 서로 그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니까 이방에 있던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와서 이렇게 협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 협약 맺는 게 뭐예요? 그들의 딸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왕비로 해서 결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동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동편에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생겨나겠습니다.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솔로몬 이후부터는 나라를 갈라난 거죠. 그게 징계지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고요. 그의 열 족속은, 열 족장의 나라는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지죠.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유다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지역을 못 넘어가게 합니다. 못 넘어가게 하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라고 이제 섬기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북왕국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려니까 점점 어려워졌죠. 그래서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자, 아수르에서 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수르 사람들이요. 아주 독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 나라를 점령하면요. 그 나라의 사람들을 그대로 들여다가 다른 땅에다 옮기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여기다 갖다 심습니다. 근데 다 옮기진 않지요. 지도층의 사람들, 좀 유식한 사람들만 데리고 옮기고 여기에는 평민들 놔두고 다른 쪽에 그 실력이 있는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고유의 것이 무너집니다. 문화가. 막 섞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해서 어떻습니까? 혼혈이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이제 평민들이 뭘 잘 모르니까 이방 족속들이 와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혈족이 된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요 이미 정통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정통성이 사라졌습니다.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150년 후에 바벨론이 융성해서 아수르를 이기고 다시 유다를 쳐들어와서 점령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다시 거기서 정결케 돼서 돌아오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지금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짓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회복되어 돌아온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정통성이 없다. 우리만 짓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옥신각신하다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도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나름대로. 그게 어디예요? 사마리아에 짓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이제 계속 충돌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이제 앙금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요한의 아들이며 야두스의 형제인 므낫세가 그리심산 위에 자기들의 성전을 건립한 이후에 그곳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에 대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예배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도 아니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렇게 예배 드릴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예배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도 아닌. 자,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 차이가 뭡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요. 유대교는 구약을 믿고 기독교는 신약까지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 유대교와 기독교 차이는 뭔가 하면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도 하나님 믿죠?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 차이는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요. 구원의 주로.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기독교는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믿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 정도로 인정하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교가 앞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세계 역사는 달라지죠. 이제 그 차이입니다. 어쨌든 간에 유대교들의 예배 형식이 있고요. 또 사마리아 지역의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역사의 형태가 예배 형태로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특별히 여기서 뭘 얘기한가 하면요. 신약적인 관점에서 참된 예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분명히 못바가 얘기하고 있고요. 이 기준은 이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지금까지 그들이 드려왔던 예배는 뭐예요? 조상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예배 형식이 있어요. 자, 그것과 또 그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유대교의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갔잖아요. 이 70년 동안요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데가 없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 용서를 받았느냐? 성전 예배를 시작할 때, 짐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간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랬지만 거기에는 예배 형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돌아온 것이 언제 돌아왔느냐? 벌써 48년에 돌아왔다고요. 포로 끌려가고 나서 48년 만에 벌써 1차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걸 돌아왔다 안 그러는 거예요. 언제를 돌아왔다 그러느냐? 70년 만에 돌아왔다 그래요. 그럼 7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0년째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성전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리라고 말씀한 그 내용을 보면 벌써 48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것은 뭐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 돌아온 거예요. 그게 70년 만에.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꼭 예배를 어디서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장소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요 예수님 덕분에 어디서든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배가 가능해요. 엄청난 복이죠 우리는. 자, 그래서 내려오는 전통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게 참된 예배다 그런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약의 예배잖아요. 신약의 예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장소 신경 쓰지 않지요.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 쓰지 않지요. 뭐 제사 드리는 거 없잖아요.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고 장소 신경 안 쓰는데 문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꽝인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 예배 그거 이미 신약적인 관점으로 의미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못 깨닫고 그 예배를 안 나가면 우리도 비슷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이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무장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기다리고 계세요. 그 다음에요, 아이고, 막 넘어가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건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 게 두 번째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기다리신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열망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뭐 깊이 설명할 필요 없지요. 근데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지금 기다리신다고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그래. 신약은 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아주 기준 첫 번째가 뭐라고? 영과 진리를 드려야 한다. 두 번째는 영과 진리를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세 번째는 꼭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이 내용을 영어의 내용들을 좀 따오면 원문의 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쉬워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드리는 예배에 조금 더 보태는 옵션도 아니에요. 꼭 영과 진리로 반드시 그렇게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데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게 강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영어에 보면 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please 하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 표기로. 근데 혹은 이거 좀 도와줄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이거 꼭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감을 보면요, 굉장히 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머스트는 할진이라는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강조 중에 최고의 강조 내용이에요. 그래서 머스트를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을 좀 살펴보면 좀 이해가 돼요. 자, 그것은 첫 번째는요, 정성이 있어야 되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성이 있다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종교성이 강해요. 그래서 뭐 물건이 별로 없어도 그냥 중심이 있으면 이렇게 마음만 있으면 감천이라고 하늘을 움직인다고 지성이면 감천이 해가지고 장독대에 물 얹어놓고 정화수 떠놓고 손을 그냥 비벼대면서 간절히 이렇게 신께 구했던 이러한 종교심이 있어요. 자, 그게 우리의 DNA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요, 그런 마음으로 나와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뭐 아무 마음 없이 그냥 나오는 게 나오냐? 아,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는 정성을 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중심을 담아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봅시다. 자, 일반적인 종교적인 이해에 기초한 종교적인 정성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한 옷을 입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게 정성을 쏟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 문제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개혁판에, 지금 우리 개혁 개정이잖아요. 개혁판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번역을 이걸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과 진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성으로 그냥 이해해 버렸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전혀 그러한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만일 그게 그러한 예배라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바리새인들이 예배 드렸던 내용을 보면 이 정성은 이를 말할 수 없었어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포위를 당하고 거의 멸망 직전인데도 멀리 원방에 가서 그 최고의 향품을 구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는 정말 성경의 규정이 말하는 그 예배를, 그 제물을 그것도 풍성히 드렸어요. 풍성히 드렸어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는요,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로 예배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이겼어요. 한 마리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는요, 무수한 제물을 드렸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들의 정성은. 그러니까 지금 뭐 적게 드려도 된다, 많이 드려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뭘 보는가 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 마음을 가득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 예배면 우리는 그게 온전한 예배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마음이 뭐 대강하고 이렇게 그냥 드려야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자, 그 빨간 글씨. 성경이 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거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예배는요, 잘못 갑니다. 쉽게 말하면 핀트가 놓치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만일 예배 요소가 100이라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아마 한 40이나 3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뭔가 가치를 친다면. 근데 우리는 정성 그러면요, 모든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받으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방향을 제대로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엉뚱한 데 두고 예배 드리면 허사지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니까.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 첫 번째는 정성, 그거는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에서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외부적으로 화려한 예배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화려한 예배. 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종교적인 정성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외부적인 모양에 많이 신경을 써요. 외부적으로. 그러면 외부적으로 화려한 예배를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외부적으로 화려한 예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디 하나 놓고 이제 악기로 해요. 근데 화려한 예배는 뭐예요? 밴드가 와가지고 그냥 다양한 오케스트라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좋겠죠? 더 좋지요. 한 대, 이게 이 악기 한 대 있는 것보다 좋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한 대 갖다 해? 그냥 오케스트라 와가지고 그냥 사람이 없으면 막 돈 줘 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걸 아주 최고로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은 건물이나 외부적인 장식에 신경을 써요. 그 예배 형식이나 순서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참다운 예배는 외부적인 모양이나 형식이나 장소와 상관이 없지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참된 예배는 장소 혹은 그 웅장함, 화려함, 종교적인 헌신의 크기 혹은 예배의 외부적인 모양, 형식, 장엄함 여기에 아닌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이 예배를 볼 때 어디다 신경 썼겠어요? 성전의 크기에 신경 썼겠죠. 그렇죠? 서로가 경쟁하려면 누가 성전이 더 크냐, 또 성전이 어디가 더 높으냐, 뭐 이런 거예요. 자, 오늘날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데, 저는 이제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느 분이 아주 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계단이 몇 개인지 알아? 성전 예배당 올라가는데 계단이 50개나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아주 웅장하게 높이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예배 드리는데 전혀 조건이 해당되지 않지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웅장함, 그런 걸 자랑하는 거죠. 참다운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돼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가운을 입었어요. 가운을 입고 그들의 삶이 경건하도록 그렇게 외부적인 의상에 신경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운을 안 입었죠. 오늘날에도 가운을 입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나무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다운 예배의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분이 지금부터 한 80년 전, 거의 100여 년 전의 사람일 거예요. 19세기의 사람인데 이분은 부흥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이 로이드존스 목사님의 이 부흥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요. 그걸 준비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정말 부흥을 목격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부흥 시대에 어떤 예배들이 있었고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록을 많이 남겨놨어요. 그 중에 한 책이 부흥책이라는 책인데, 자,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의식이나 공기도서나 어떤 절차나 어떤 예복이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일은 전혀 없고 다만 성령께 속한 자유와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찬양을 부릅니다.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마다 바로 그러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 천주교를 보세요. 천주교 근처도 안 가본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천주교 예배도 그 예배하기 위해서 가라 그래요. 그리스 정교도 가보라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보면 사실은 그리스 정교는요, 이 예배당이 절보다 더 해요. 아주 단청을 입혀가지고 이 예배당이 절에 왔는지 예배당 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단청이 불교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커트로 그려놓은 거예요. 열 몇 가지를.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그걸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 그거의 설명을 들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대로 잘 이해하면. 그 일대기를 쫙 그려놨어요. 이 그리스 정교에 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절보다 더 해요. 이 칠해놓은 게.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면 이제 놀랄 거예요. 근데 천주교 가보니까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식이 많아요. 그래서 뭐 성도와 함께 사제와 함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순서 책이 있어요. 그걸 쭉 읽어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가 그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보면 전혀 이 속에 이렇게 그 주님을 향한 그 열망 이런 것이 안 느껴져요. 그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형식으로만 쭉 진행하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 천주교 가면 보세요. 그 미사 드리는데 한번 뭐 토요일 저녁에도 미사 드리는 데도 있고 그래요. 가서 보시면 이제 그런 형태. 요새는 뭐 인터넷에서도 다 나오겠죠.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형태죠. 어떻든 간에 의식이 많아요.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대로 공기도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럽의 영국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지요? 성공회였어요. 성공회. 성공회. 그래서 이 천주교랑 비슷했었어요. 근데 로리 존스 목사님은 이제 그 당시에 부흥을 경험하고 그런 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틀에 매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인도 따라 나가는 이런 진리의 예배들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부터 봅시다. 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닌 것을 지금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를 봅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인데 거기에는 영이 있고 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큰 주제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부터 보자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 자, 여기에 빌립보서 3장 3절은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뭘 연가하면요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이렇게 참 할례받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특별히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성령으로 봉사하며라는 것을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면 우리가 원어를 잘 모르면 어떻다고요? 야, 성령 인도 따라 봉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게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워십이에요. 봉사하며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을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참다운 성도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전통이나 형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참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마치 거울에 반사되듯이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 두 번째는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비춰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요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비추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뭔가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예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는요, 저게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는 대개 예배 인도자들에 해당돼요. 저라든지 찬양 인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고요. 성령의 조명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는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좀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 신약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이건 성화건 믿음이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게 뭔가 하면 구약에는 율법 조문대로 했어요. 그걸 신경 썼어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가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더 먼저였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의한 하면 예배의 주관자는 성령님입니다. 자, 제가 예배 주관자가 아니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있는 찬송들이 예배였는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성령께서 감동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저를 깨우쳐줘요. 지금 이렇게 성도들의 지금 어떤 사람은 뭐가 어떤 급박한 문제가 있고 혹은 어떤 원수의 공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줘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드리던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방해도 받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무장하게 한다든지 혹은 그걸 막아서게 한다든지 혹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원수가 좋아하는 어떤 상태로 지금 있다 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원수가 방해를 하겠지요. 이런 것들을 차단하게 만들고 끊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틀을 짜놓고 그냥 쭉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은 세워놨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반응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게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좀 그 로이든스 내용 좀 보면 예배의 형태가 형식적이 될 때 성령께서 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은 신약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것을 언제나 주목할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즉흥성, 이 살아있는 내밀성, 이 활성, 이 움직이는 그 동력 있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그 가마력에서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여러 가지 형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침체기에 빠진 교회가 예배의 의식에 있어서 보다 더 형식적이며 예배의 형식을 차용하여 공기도서나 의식서로 돌아가는 경향을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형식적인 종교의 한 부분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이 예배가 막 활력 있고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떠나간 예배는 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생명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예배도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는데 그런 예배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꽉 막혀있고 성령의 음성이 기울이지 않고 계속 형식적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것도 이제 멈추시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예배 인도자가 성령께 민감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가 되려면 모든 순서를 없애고 그저 즉흥적으로 그냥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기다려봅시다. 이런 거 아닌 거예요. 틀은 있어요.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참다운 예배는 그 일정한 순서를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인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찬양 경배로 예배 인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모두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 초에 아이합에 갔었잖아요. 아이합에 갔었는데 아이합의 예배를 보니까 이래요. 앞에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한 30분 동안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줘요. 그럼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들이 또 찬양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중보 기도자가 또 있어요. 그 찬양 인도자가 있고요. 중보 기도자가 있어요. 이 중보 기도자가 하나님이 그때 뭘 비춰주시면 앞에 나와서 마이크로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면 찬양팀이요. 그 내용을 금방 곡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찬양을 해요.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렇게 두 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팀이 오지요. 다음 팀이 오면서 이렇게 한 명씩 빠져나가고 한 명 들어오면서 이렇게 중첩되다가 이제 그 팀이 인도자가 나가면 다음 인도자가 들어와서 진행을 해요. 그렇게 또 합니다. 그러면 또 중보 기도자가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해요. 근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순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 이런 것을요, 총괄적으로 자기도 기도하면서 지시를 해요. 그런 디렉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서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내용을 그들은 민감하게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하여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자, 그 다음 또요. 그러므로, 예, 하여간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즉흥성 문제, 아까 즉흥성 문제 얘기했죠?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순서대로 드리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인도하시면 내가 예배드리던 것을 내려놓고 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빨리 순종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이제 즉흥성이라 그래요. 뭐 그건 여러분들이 설명 깊이 안 해도 되겠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즉 즉흥성의 요소가 있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올수록 성령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자유롭고 그리고 더욱 강하게 역사하고 그 예배를 더욱 주도할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렇게 공유예배도 있지만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포함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예배가 드릴수록 좋아요. 꼭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도 이렇게 가족끼리도 예배 드리고 혹은 여러분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조명과 예배. 자,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각자에게 뭘 비춰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뭘 비춰줘요. 자, 저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뭐가 있을까요? 원수의 방해도 있어요. 그렇겠죠?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원수의 방해도 있어요. 딴 생각을 막 집어넣고 집중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성령은요, 그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주려고 하실 때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생각을 멍하게 놔두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 찾아내요. 근데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가 멍하게 있으면요, 더 잡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영의 인도 따라 드리는 예배를 하려면 집중적으로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두고 그분께 온 삶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리라, 이런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잡생각이 오면 여러분을 탁탁 막아쳐요.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밝아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가 말씀하시면 내가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조명이,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중도 안 하고 의지도 안 드리고 그냥 멍 있으면 사단은 집중적으로 들어오지요. 어둠의 세력.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하나님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까, 이런 자세를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조명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핵심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예배에서도 핵심적인 요소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죠.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하세요. 하나님을 더 계시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추십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십니다. 자, 그럼 예배 드리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것이 비칠 수 있어요. 혹은 하나님이 선명하게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딱 보이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죠. 자, 이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이제 이렇게 영으로 예배드리다 보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자,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셨던가 봐요. 이게 저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저게 한 곳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쓰든 뭘 할 때 문제가 많은 것을 문제를 삼아서 편지를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거리가 없는 것은요, 아예 편지에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예배에 별로 문제가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뭐를 얘기할 거래 할 거 없죠. 예, 잘 하고 있는데 그거 뭐 다시 가르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었어요, 예배. 막 시기, 질투, 뭐 파당 이런 게 있었어요. 은사를 가지고 막 자랑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우리 예배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지 않냐. 그게 그 당시 예배 드릴 때 형태인가 봐요. 그래서 찬송시가 뭐예요? 우리가 경배 찬양 드리는 거. 가르치는 말씀, 이제 설교. 그 다음에 설교 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운행하시는 거.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 사역 시간에 성령께서 뭐가 만지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예,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서 예, 우리 각자 그냥 하나 앞에 서는데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회복해야죠.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리를 드린 예배. 지금 영으로 드린 예배를 드렸어요. 자, 진리를 드린 예배. 자, 어떻게 그럼 진리를 드리느냐? 자,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이 그렇듯이요. 우리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진리로 서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배가 성경에 기초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전통이라든지 관습, 사람들의 의견,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신앙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재조명되어야 돼요. 자, 우리 시대에 특별한 어떤 흐름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돼.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진리인 성경에 비추어 재검토해서 진리에 합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진리에 맞추어 조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예배가 철저하게 진리에 토대한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데 예배에도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진리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잘 무장돼 있어야 돼요. 이게 무장돼 있지 않으면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이게 있어야 진리로 예배 드리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 가운데 드려져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인식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라고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인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진리 가운데 드리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든 다른 신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로 10절에 보면 자 읽어볼게요. 제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한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이르되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모세가 40일간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모세 죽었다. 당신이 우리 지도자 되라. 그러면서 지금 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며칠 전에, 그것도 40일 전에, 40일도 아니에요. 30 며칠 전에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 임한 그 하나님을 봤어요. 웅장한 그 하나님. 아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저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래. 이게 뭐예요? 참신은 지금 따로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만들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섬겼고요. 그들은 여호와의 절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신의 방식대로 온갖 방탕함과 술 취한 방식 가지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이 드리던 방식대로 술 먹고 막 황홀강에 들어가는 거지. 우상을 섬긴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잘못된 거지요? 자, 그래서 만든 신에 대하여 예배 드리는 형태,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은 좀 어렵지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도요, 우리 시기에 만든 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철학자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의 신은 주권적이고 초월적이거나 살아계신 신이 아닙니다. 그러한 신은 하나님의 추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인 없는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입에 파이프를 물고 하나님에 관해서 논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그 하나님을 취급하며 자기 마음대로 운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신학자들이요, 하나님은 누군가 제1 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신학자도 있어요. 그러면서 풀어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 제일 근원이다. 뭐 이렇게 가면서 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제 그렇게 풀어가지만 우리가 학문을 하다 보면요, 학문의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쳐요. 신학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자기들의 이 머리, 이 학문을 하는 것으로 그게 자기들의 어떤 연구하는 것이 자기들의 즐거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또 달라요. 그런데 예배로 나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연구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이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래, 아, 이것은 이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가야 되는데 그냥 원리적으로 이 세상의 원리,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학문을 연구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신의 예배를 한다는 거지. 자,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보수주의, 정통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만든 신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보수주의잖아요. 우리가 자유주의 아니잖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그걸 인정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냐?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신학 노선이에요. 보수주의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수주의를 택했지만 사실 우리 거짓 신앙이 그동안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린 적이 많았어요. 과거에. 뭐 지금도 가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지금도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100이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이 100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한 50이나 30, 40 수준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보수주의적인 진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앙에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우리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낮은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의 주권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이것은 못해주고 이거는 해주고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의 관점이라.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부지런히 봐야 돼요. 근데 성경 부지런히 보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배가 어떻다고요? 드리긴 드리는데 진리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지. 그 예배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되겠다.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시대가 점점 바쁘잖아요. 아마 우리 자녀 시대는 더 바쁠 거예요. 우리 시대가 바빠요. 바쁘니까 어떻습니까? 성경 아예 덮어놔요. 그러면 점점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낮은 견해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 깨뜨려야 돼요. 정말 우리 성경을 많이 보고요. 성경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정말 내가 발견하고 찾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만든 신에 대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영과 진리로 반드시 예배해야 돼.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참된 예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배가 진리 가운데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서 필수적인 요소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좀 알아라 진리를 안다는, 교리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 때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드립니다.